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안식 후 첫날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왔는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은 부부였을 거다, 뭐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옛날부터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세기 빛의 화가로 알려졌던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 사건을 한 20대 초반에 이 사건을 묵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전 보이시죠?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고 계시지만 이 누가는 화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진료 기록을 그림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결국 의사는 많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 의사들은 그래서 화가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누가의 성격은 그의 성품은 자신의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글을 많이 읽는 사람들 또 글을 많이 써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은 지문과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그러면 누가가 자신의 글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꼼꼼했던 사람 같아요. 성실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대로 알기를 원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아니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가 보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 두 번째는 그 인생을 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누가가 바라보는 인생은 어떤가요? 그것은 기적의 순간에도 혼란과 슬픔이 있다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경험할 때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사건만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기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슬펐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감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 기자보다도 이 사람들의 감정선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쭉 설명해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절과 4절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하는 얼굴을 땅에 대니 두려워하고 있다고.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감정을 표현하는 허탄함. 24장 12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겨 집으로 돌아가니 지금 놀라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24장 22절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24장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세 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막상 빈 무덤을 대면한 사람들은 그 기적의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빈 무덤을 대면한 순간 그들을 압도한 감정은 불안과 공포였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도 제자들은 무서워했어요. 계속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어요. 누가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24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정리하지 못해서 서로 묻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얼굴로 드러나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띄었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슬픔과 혼란에 압도되어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기적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살아났구나. 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면 된다라고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어요. 사람들 다 있는데. 엠마오라는 마을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엠마오라는 이름의 뜻은 hot spring이라, 뜨거운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야 그냥 쉽지 않으니까 그냥 몸이나 지지로 가자 그랬는지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유월절 후, 유월절 안식일 후 첫째 날이라고 하면 이 기간은 무교절이라 유대인들은 무교절 일주일 동안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당황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나요? 믿는다고 하면 슬픈 일이 없나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믿는 순간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움도 오고 당황스러움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누가는 그렇게 연약하고 힘겨워하는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인 거예요. 모두가 함께 읽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주어진 기쁨에도 예수 부활의 기쁨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압도되어 슬픔과 혼란에 침잠되는 인생이 우리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의 첫 번째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슬픔과 혼란 속의 인생을 대하는 주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인생을 대하는 주님은 슬픔과 혼란의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입니다. 주님은 슬픔과 혼란을 경험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순간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세상에서는요, 모자란 사람들은 한두 번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이, 저 사람은 내게 위기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란 사람을 또 찾아갑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찾아갑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만 어쩌면 또 찾아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있는 작은 소자를 잘 대접해라. 너희 중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에서 큰 상급이다. 오늘 혼란과 슬픔을 경험하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주님을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는 표현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한다라는 표현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무덤은 비었어.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아. 저 사람들은 두려워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며 정리되지 않았고 혼란스러웠다는 말입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던 그때에 함께 했던 소중한 일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까이 가셨습니다. 주님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혼란스러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을 이야기할 때 자꾸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에만 시선을 맞추는데요. 그 사건을 한번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여기서 지나가려 하시매라는 뜻은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게 아니고 원래 원뜻은 가까이 가시매라는 뜻입니다. 물 잃은 걸으신 기적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가능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가능해 불가능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하면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요. 아무 깜깜할 때 아무 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셔야 했어요. 혼자 무태 계셨지만 멀리서도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거스르는 바람, 맞바람으로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곤란한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시지 않고 그들에게로 가셨어요. 저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누군가 설명한다면 아마 옷이 있다면 옷을 이렇게 걷고 부지런히 걸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지금 바람으로 거슬러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보시고 가셨어요. 밤 사경이었어도 시간 상관없이 지체치 않으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기적의 순간에도 우리는 슬픕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고 괴로워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바람에 맞바람에 거슬러 사는 인생처럼 힘들어하시는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않고 오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서둘러 주님은 그들에게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책망하고 비난하고 벌주러 오심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오심은 섬기러 왔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셨는데 기적을 경험했어도 혼란과 슬픔에 압도되어 어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냥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 그 주님을 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누가는 주님을 만난 인생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의 반응, 특별히 이곳에서 엠마오 제자들의 반응은 어디에서나 돌이킬 수 있다입니다. 어디에서나 돌이킬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 3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주의 만찬을 한 후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은 주님을 만난 후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기로 결정한 계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의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른 폼, 다른 모양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제자에게 주님이 설명하신 것은 성경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기록했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2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엇?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돌아서게 된 계기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누군가가 전해준 감동적인 스토리로 우리가 돌이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스토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은 감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간증인 거예요. 잠시 또 베드로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두려웠지만 주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라. 주님이십니까? 주님이면 나더러 오라 하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서 돌이켜 주께로 나아갔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어쩌면 돌이키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두려움이 사라져 돌이키든지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돌이킴에는 말씀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나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언제나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돌이킨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두 행악자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함께 십자가에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0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런데 누가는 그 가운데 있는 그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의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 행악자들 사이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행악자 가운데 주님은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한 행악자는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다 살고 죽을 때 딱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삶 후에 그 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강조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지적 작가 시점 누가가 기록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기적 중에도 혼란과 슬픔을 경험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누가는 혼란과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은혜의 주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있는 순간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를 두고 떠나가시기 전에 평화를 언급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증표로 평화를 언급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평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평화에 대해서 쭉 찾아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에이레네라는 평화가 마태복음에는 두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네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14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던 시기 로마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제국 신민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팩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국 신민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부과한 과도한 세금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그때 누가는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선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화를 선포합니다. 오늘날 진정한 평화가 실종된 시대가 아닌가요? 불안과 서글픔이 차오르는 시대입니다. 혐오와 비아냥이 마치 정당한 복수인 것처럼, 독버섯처럼 무성하게 퍼지는 시대입니다. 평화 실종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에, 평화는 언감생심, 복수만 편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오늘 말씀으로 좀 얘기해 드릴까요? 얘야, 두렵지? 혼란스럽지? 놀랍지? 정리할 수 없지? 평안해. 얘야, 평안해. 너희의 삶이 흘프고 슬프고 혼란스러움을 알아. 나도 다 경험했어.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냈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달라. 하고 오늘도 누가복음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그때 당시에 처음 읽었던 첫 독자뿐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삶은 거기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영화는 고난을 통과한 후 원하는 것을 얻으며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실제 삶은 영화를 마친 거기서부터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실제 삶은 그 원하는 것을 얻은 거기서부터임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경험했어도 혼란과 슬픔의 파도를 넘어서는 거기서부터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결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때로 불 가운데를 지난 것 같은 고난의 순간도 경험합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가버나움에 거하시며 육체로 그들과 함께 계시며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혼란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혹은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샬롬이에요. 안녕하세요가 에이렌이에요. 안녕하세요가 평안하세요, 평화하세요입니다.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성도의 삶은 평안의 인사부터입니다. 평안의 선포부터입니다. 평안의 누림부터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성도의 삶은 거기서부터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